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와 바락이란 제목으로 사사기 3장 4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 세 가지 질문을 보겠는데 3장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라.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두 번째는 3장 11절입니다.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문맥 속에서 무슨 뜻이며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마지막은 4장 9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너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려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셋으로 가니라. 무슨 뜻인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사사기 2장 19절 23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기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폐악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에 세운 언약을 여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합니다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이 이를 인함이라. 결국은 이들이 완전히 그 쫓겨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호수아 때 이들한테 유혹이 돼 우상 숭배하고 또 지배를 받으면 고통스러워 하나님한테도 고백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또 하나님 축복을 주고 이러면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요요 현상이 있죠. 무려 이 사사가 이제 12분의 사사가 이제 나오죠. 그리고 또 그 사사가 오기 전에 행동과 또 그 후에 또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사무엘 그때까지 무려 14번이나 요요 현상을 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거 첫째 질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 적들을 남겨두었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위대한 정복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시대가 이제 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결국 시련을 위해서 이들을 남겨주는 것을 허락했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의지대로 완전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쫓겨내지 않았지만 이거는 그들의 의지대로 그냥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남겨둔 걸 허락한 거죠. 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 알지 못하는 자의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르구까지 레바논 산에 가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5절로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사람과 아모리산 브리사람과 히우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여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 적들이 그들 가운데 머무르게 하였죠. 적들과 함께 살았는데 이것은 비극적인 실수였고 그다음 6절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농업 수확 다산의 신인 바알과 그의 여성 배우진 아세라의 남극 기둥으로 표현한 다산의 여신이죠. 고대 기도의 숭배 중심이었는데 이러한 숭배는 아스다롯과 같은 다산 신들의 기리기 위하여 종종 방탕한 성적 의식을 포함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러한 관행을 명백히 경고하고 금지하였고 하느님 경고와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분은 우리 행동의 궁극적인 결과를 아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비극적으로 이러한 경고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더 잘 안다고 믿거나 우리의 상황이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고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수년 동안 비극, 슬픔, 고통, 속박을 겪었던 것입니다. 8절 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디암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디암을 8년을 섬겼다. 8년 고통을 했죠. 계속해서 질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7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경고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자 그들은 그분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정확히 행했고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국가들에 대한 혹독한 심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불필요하다고 일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란 민족들의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행위에 대한 그분의 심판의 도구가 되기를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자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다.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죠. 하나님께서 운니엘은 요새야 된 도시에 대한 공격을 이끌겠다고 자원함으로써 민족을 하느님께로 다시 인도했고 그는 하느님에 대한 변화없는 믿음으로 유명한 모범인 갈렙의 조카였고 운니엘은 백성을 성공적으로 하느님께 다시 인도하였고 메소포타미아의 왕의 압제에 그들을 해방시켰던 것입니다. 관련된 성경구절은 여기 있고 10절 볼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디암을 그 손에 붙이시며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시다임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직면한 첫 번째 압제적인 왕은 메소포타미아, 특히 멀리 북쪽에 위치한 아시리아 지역에서 왔고 그리고 두 번째 압제전은 인접한 영토의 모압 땅에서 왔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과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었고 성경 기록에 따르면 롯이 딸과 근친 상공으로 나온 후손인 모압 사람들이 거주했고 특히 르우벤 지파의 할당된 땅은 사해 동쪽 모압과 직접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11절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이거 두 번째 질문이죠. 운니엘의 이야기는 첫 번째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반복되는 패턴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그 결과 적들의 손에 넘겨져 압제와 고난을 겪는 것을 포함합니다. 고난 속에서 그들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그들을 적들로부터 해방시킬 구원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 편향의 시기가 오지만 그들은 다시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주님에게서 마음을 돌리는 동일한 패턴에 빠지게 되고 이 배교, 속박, 구원의 주기는 너무 자주 반복되어 지루해질 정도입니다. 이 패턴은 오늘날에도 인간의 행동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운니엘의 이야기는 이 반복되는 주기의 첫 번째 배교고 첫 번째 속박기간 그리고 첫 번째 사사를 나타냅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제 패턴이 시작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이제는 에글론을 강습해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 암밀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모압 암몬 암밀렉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침략했습니다. 암몬 사람은 모압 사람들처럼 루스의 다른 딸을 통해 나온 후손이었고 암밀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었고 유목민 베돈민족과 같은 집단이었는데 암밀렉은 상징적으로 육체를 나타내고 나중에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강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하여 명령했던 암밀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고 이 불순종은 에스대 시대의 아각 4만 사람 역시 암밀렉 사람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는 업무를 꾸몄을 때 이스라엘 존재 자체를 위협할 뻔했고 이것은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를 위해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육체와 타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일어나 당신을 파괴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기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을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다. 더 넓은 의미 성경의 모든 사사들은 궁극적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예와 같습니다. 즉 예표죠. 에훗은 이스라엘들 인간의 적들부터 구했지만 예수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사탄을 넘어 죄에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죄 뒤에 사탄이죠. 죄 뒤에 있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죠. 16절 에훗이 장이 한 규비 떼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에게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 돌아와서 가르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할 종용케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르되 내가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구할 일이 있나이다 하며 그 좌석에 일어나서 에훗의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에훗의 시대에는 왼손잡이는 종종 장애로 여겨졌는데 만년 베냐민 사람들의 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훗의 인지된 약점을 전략적으로 사용해 이스라엘 위한 승리를 확보하였고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한 원칙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 빼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의 장기성을 보고 가로대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본저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들을 기다린 동안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리라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여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왕 1만 명 가량을 죽였느니라. 죽였으니 다 역사여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니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여 항복하며 그 땅이 18년 동안에 평강하였더라. 그 다음 15절 30절을 지금 다시 지금 적어놨는데 여기서 용기 있는 믿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80년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진정한 믿음은 반대에 직면할 때 강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여리고 근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얕은 열목에 그들은 적들을 가로채 제거했습니다. 31절 여호수아의 이나사를 삼가리 사사로에서 소문을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세 번째 사실은 삼가리에 대한 단 한 구절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이 그였고 그 다음 사사기 4장입니다. 여호시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이킨 세 번째였죠. 우리의 죄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다윗이 시편 50편 4절에 기도했듯이 하나님 명령과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장은 이방 히르소렛과 하는 시스라요. 하솔성은 여호수아 시대에 함락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아 일부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었는데 하솔은 역사적으로 매우 강력한 도시였고 나중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다시 세력을 극교화하여 이렇듯 힘을 되찾으려고 했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난한 사람을 그 땅에 쫓아냈다면 이 모든 사정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과 900성이여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확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철병기는 현대 탱크에 해당되며 진보된 기술과 파괴로 인해 강력한 군사적 우위를 나타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참을 수 없는 상황을 견디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훈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어려우면 딜레마에 직면해서 하나님 우리의 최우선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길을 추구하기로 선택한 것은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처음부터 그분의 힘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을 먼저 찾기를 원한다는 것. 그때 라피도스 아내 여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성경에서 실제로 선지자로 봉사한 여러 백성들이 기록되어 있죠. 뭐 모세의 누이도 그렇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사사 재판관과 같은 지도자의 역할에 개인을 선택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그 선택을 보여주고 5절 그는 에브람 산지 라마 베델사이 드보라의 종류 한 마리 그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놈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러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디볼산에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기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가 이르게 하고 그를 너 손에 붙이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노 당신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려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바락의 요청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의 힘에 대한 근본의 의존을 드러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은 홀로 가야 할지라도 과감하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9절 보죠.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너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녀의 인품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을 뿐 아니라 바락과 같은 군대 장군의 존경까지도 받았는데 선지자로서 그녀의 주요 역할은 하느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느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진정한 진도자가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끄는 사람들의 영적 안녀, 즉 사람 자체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스불론 납달리에 가데스 부르니 1만인을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 장인 호밥 자손 중 겐 사람 하벨의 자기 족속을 떠나 가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하벨은 야엘의 남편이자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었고 이 6명의 베두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12절 아비노임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시 시스라에 고함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고 철병 900성과 자기와 함께 놓은 군사를 이방 하루소스에부터 기손강에 모은지라. 기손강은 실제로 강이라고 할 만한 것이 못된데 우리는 시내라고 부를 만한 정도였습니다. 14절 드보라가 바락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 손에 붙이시는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그리고 다볼산에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 시스라의 그 모든 병과 그 온 군대를 칼날을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히르소스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니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합평이 있었습니다.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해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을 덮는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해 청하노니 내가 물을 조금 마시오라. 내가 목이 마르다며 젖부들리를 그에 마실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 장문에 섰다가 많은 사람 마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 깊이 잠든지라. 하빌의 아내 야엘의 장막 말뚝을 차여 그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문에 가서 말뚝을 그 살찌게 박음해 말뚝이 깨돌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해 죽으니라. 바락이 시시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희 찾는 사람을 너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찌게 박혔던지라. 여호와 이날에 하나님의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드보라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려 홍수를 일으켜 전투에 개입하신 방법을 서술하는데 이로 인해 전장은 진흙탕이 되어 시스라 병거들의 진창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진흙에 갇힌 그들은 다볼산에서 내려온 바라크의 보병들의 쉬운 목표물이 됐고 기손신의 옆에 그들을 공격하여 완전히 진멸했고 시스라는 패배를 깨닫고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갔고 야엘의 행동에 대한 어떤 이들은 그녀의 기만을 의미시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스라가 추격당할 경우 자신을 숨기다는 요청을 듣고 그가 패배했음을 직감했을 것이고 이 시점에 야엘은 패배한 시스라에게 충성한 대신 전략적으로 승리하는 편에 합류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행동은 전쟁 중 충성심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 그리고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이겨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그 충성된 그 장군이 죽어버렸죠. 죽고 난 뒤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시키는 이런 식으로 승리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세 가지 질문을 이제 다 보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도 제목이 있죠. 특히 이번 주에 바라는 그 이란에 대한 그 기도, 지금 이란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하는 사람의 간증 거기 어태져 있는데 그거 보고 이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 압박을 받고 있고 또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있는 그곳이 바로 이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